VOA 세계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하루 사망자와 누적 사망자가 각각 108명과 1016명으로 집계됐다고 중국 국가보건위원회가 어제 밝혔습니다. 중국 내 사망자 수가 하루 100명을 넘어선 것은 어제가 처음으로 추가 사망자는 이번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후베이성이 아닌 수도 베이징과 텐진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어제 바이러스 감염자가 2,470여 명으로 확인돼 중국 내 전체 확진 환자가 4만 2,63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후베이성 우한시 당국은 열병을 앓는 사람들이 거주 지역 밖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지역사회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더 큰 화제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유럽에서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바이러스가 전염된 사례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감염 사례 중 일부는 프랑스와 영국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그러나 신종 바이러스 감염 사태와 관련해 전반적인 패턴은 변하지 않았다며 감염 사례의 99%가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감지하기 위해 모든 나라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아닌 전 세계 27개 국가에서 460여 명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오늘 미국의 양국 간 합동군사훈련의 근거인 방문군 협정 VFA의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미국의 협정 파기 결정을 공식 통보했다고 살바도르 파넬로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파넬로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이제 우리 스스로 의지해야 할 때라며 다른 어떤 나라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마약과의 전쟁을 지휘했던 전직 경찰청장이 대통령에게 독설을 가한 상원의원을 마약 혐의로 체포하면서 미국 입국이 금지된 뒤 이뤄졌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채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강화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북한이 중국 바지선의 도움으로 정제된 석유를 불법 수입하고 3억 7천만 달러 상당의 석탄을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신에 따르면 대북제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금지된 수백만 톤의 상품들을 바지선을 이용해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1월과 8월 사이 370만 톤의 석탄을 수출했고 금액으로는 3억 7천만 달러 상당으로 추산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며 보고서 내용을 일축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관계자 4명이 미국 컴퓨터망을 해킹해 기밀 자료를 훔친 혐의로 미 법무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인민군 소속 관계자 4명이 해킹과 기밀정보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국 최대 신용평가회사인 에퀴펙스에서 개인정보 자료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해킹을 통해 미국의 기밀정보 등을 절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도 미국의 사이버 절도와 감시에 따른 피해 국가라며 미국이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4조 8천억 달러 규모의 2021 회계 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예산안에서 국방비는 늘어난 반면 해외 원조와 사회복지 예산은 대폭 줄였습니다. 국방비는 전년보다 0.3% 증가한 7,405억 달러에 달했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 예산도 13% 증액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1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7천억 달러가 넘는 2021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예산안에서 북한의 핵 대응과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민주당 후보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단계적 접근법을 지지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이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남도, 황해도, 함경남도는 낮부터 밤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는 3도에서 1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가 7천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2021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을 커지는 위협으로 간주하고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과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이윤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가 10일 웹사이트에 2021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의회에 7,050억 달러 규모의 2021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새 예산안은 2018 국방 전략에서 언급됐던 이란과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개발을 커지는 위협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은 계속되는 위협이며 중동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이란과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 등 각종 테러 단체들과 함께 미국과 동맹들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산안은 또 국방전략에서 언급한 치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 투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와 와해 전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71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요청돼 지난해보다 17억 달러 정도 증가된 공군 분야에서는 북한과 이란이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대량 살상무기 보유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을 독소들의 혼합으로 표현하며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국방전략을 바탕으로 통합된 시스템과 현대화된 전력으로의 공군의 변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7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요청돼 지난해보다 19억 달러 정도 삭감된 해군 분야에서는 변화하는 해양 안보 환경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의 경쟁자들이 해군력을 키우며 영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란과 비국가단체들과 함께 비대칭 전력을 통해 해당 지역 내 해양 안보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해군과 해병대는 90여 대의 전함, 2개의 항공모함 전단과 2개의 강습단에 포함된 5만여 명의 수병과 3만 4천여 명의 해병대원들을 각각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40개 사이버 임무팀이 전 세계적으로 해군력을 지원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댄 브룰렛 에너지 장관은 10일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국제사회가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Global commitment must also extend to pressing North Korea to meet its commitment at the Singapore summit.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을 지키도록 압박하는데 핵 안보에 관한 국제적 공약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룰렛 장관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의 국제원자력기구 본부에서 열린 핵안보국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핵시설에 대한 IAEA의 감시와 사찰에 전면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 있는 우라늄의 존재에 대한 설명에 전면적이고 시의적절한 협력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이어 4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는 전 세계 130여 개국 강력급 인사 57명과 전문가 2천여 명, 35개 국제기구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IAEA는 10일 열린 첫날 회의에서 선언문을 통해 핵확산 방지와 핵군축,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민주당 후보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단계적 접근 통결 대가로 대북 제재를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주요 후보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잠정적 합의를 거치는 등의 단계적 접근법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보들은 뉴욕타임스 신문이 미국의 향후 외교 정책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중 북한 문제에 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1위를 차지한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전 시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법은 미북 양측의 단계적 조치가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티지지 후보는 북한이 비핵화 과정 초기에 모든 핵무기를 폐기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비핵화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되돌리고 핵무기를 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북한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북한의 핵무력 감축과 사찰, 한국전쟁을 끝내고 남북한과 미국 사이의 평화 관계 촉진을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회를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조율을 통해 평화와 비핵화 과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은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에 대한 첫 번째 조치로 동맹국과 동반국들과의 조율 아래 북한이 핵 혹은 미사일 무기를 확대하거나 확산할 수 없도록 강력하고 검증 가능한 합의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잠정 합의는 북한의 핵 역량과 탄도미사일 감소, 재래식 무기 통제,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범죄를 다룰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이 나쁜 행위자들의 핵무기를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맹국과 동반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위해 중국의 동참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의 궁극적 목표가 돼야 한다면서 첫 번째 조치로 북한과 잠정적 합의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정적 합의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동결하고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중단시킬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 제재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부티지지 전 시장과 샌더스 의원, 워런 의원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부티지지 전 시장은 북한이 핵물질 생산과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이를 국제사찰단이 검증하는 대가로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초기 동결 합의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제재를 되돌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런 의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동결하겠다는 강력하고 검증 가능한 합의에 대한 대가로 동맹국과 동방국들과의 공조 아래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목표인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상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후보들은 북한이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강화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이 엇갈렸습니다. 샌더스 의원과 워런 의원, 블룸버거 전 시장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워런 의원은 경제 제재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지렛대를 제공할 수 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더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을 적절히 겨냥할 수 있도록 제재가 조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북한이 핵실험 혹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할 경우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이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티지지 전 시장은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샌더스 의원과 워런 의원,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조건 없이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겠다고 밝힌 반면 워런 의원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다면 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면서도 정상회담은 명확한 전략의 일부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무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문이 이미 도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도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 전략의 일부일 경우 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요 대선 후보들은 모두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샌더스 의원은 북한 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은 동반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태평양 국가로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며 주한미군이 북한과 협상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이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래의 작전에 대해서는 추측이나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0일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이에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국영 언론 매체 로시스카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를 계획해왔으며 이런 맥락에서 일본과 한국이 거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나라는 이런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미국이 정말로 미사일을 배치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들이 배치되면 러시아 영토 전체가 사정권에 들어간다며 우리는 자연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데이비드 이스트번 대변인은 10일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에 대한 입장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을 묻는 VOA의 질문에 미래의 작전에 대해 추측하거나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2일 1986년에 구소련과 맺었던 사거리 500km에서 5,500km의 지상발사미사일 금지를 골자로 하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으로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는 동안 중국은 중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해 배치해왔다고 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 조약에서 탈퇴한 다음 날 지상 배치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고려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능하면 수개월 내에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일본과 호주, 한국 등 후보지로 거론됐던 국가들이 이를 부인하자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그 단계로부터 꽤 멀리 떨어져 있다며 최적의 장소가 어디인지 동맹국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존 볼튼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해 8월 미국의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은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아시아 주둔 미군을 겨냥한 대규모 무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미사일 배치 계획은 한국과 일본 그 밖에 어느 곳에라도 있는 동맹을 방어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지난달 7일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탈퇴한 이후의 환경을 동맹에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consider how we'll adapt the alliance to a post-INF environment.
미국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중거리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 이 자산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게 될 거란 설명입니다. 미 국방부는 INF 조약 탈퇴 뒤인 지난해 8월 중거리 순항미사일 실험을 실시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중거리 지상발사형 탄도미사일에 대한 시험 발사를 실시했습니다. 추거홍 당시 주한중국대사는 지난해 11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한국 본토에 중국을 겨냥하는 전략적 무기를 배치한다면 어떤 후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 가능성이 거론됐던 지난해 8월 우리 정부는 관련 논의를 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며 앞으로의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 내 유엔 활동을 총괄하는 유엔 상주 조정관실은 올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 예산으로 1억 70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 5세 미만 대상 사업을 1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보다 효과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평양에 주재하는 5개 유엔 기구들이 2020년 대북 지원 사업 수혜 주민 수를 지난해 380만 명에서 550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유엔 상주 조정관은 10일 북한의 유엔 기구들의 협의체인 유엔 국가팀이 2020년 북한의 잠정적 필요와 우선순위 계획 보고서를 발간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수혜자 규모가 늘어난 데는 기존 5살 미만 유아 대상 사업을 15살 미만으로 확대한 세계보건기구의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사업에 1억 7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분야는 크게 네 가지로 1,040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의 결핵을 치료하고 산모와 수유모, 어린이 등의 영양 상태를 향상시키는 데 5천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또 식량 안보와 농업 기술 명목으로 2,900만 달러, 식수와 위생 서비스 제공에 700만 달러, 복원 사업을 위해 2,10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세 가지 전략적 목표를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취약한 주민들의 영양실조와 질병 감염, 사망률을 줄이고 안전한 식수와 위생 서비스에 대한 공평하고 공정한 접근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며 자연재해 피해 보건료 구축과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 보안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도움이 가장 취약계층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 물자에 대한 분배 감시와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위해 별도 그룹을 설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과물 워킹그룹 RWG로 명명된 이 기구가 분배 감시의 틀을 개발하고 이행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RWG는 지난해 10월 23일 유엔 국가팀이 북한의 접근 제약 등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한 인도지원 국가팀 HCT 부속그룹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의 5개 유엔기구와 인도지원단체들이 사업 현장 1,516곳을 방문하는 등 대북지원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설된 RWG가 강화된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2020년에는 보다 포괄적인 분배 감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얻는 혜택도 자금력이 약하면 사라질 위기에 놓인다며 국제사회의 지원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대북지원 운영은 접근성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자금 조달 제약으로 기관들이 프로그램을 축소하면 대북 인도지원 발자취는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 감시에 대한 접근성을 잃으면 다시 복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유엔 상주 조정관은 유엔 개발 계획과 세계 보건 기구, 유엔 아동 기금, 세계 식량 계획,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등 평양에 상주하는 5개 유엔 기구들의 활동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VOA에 대북 인도 지원 감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When the aid is given, the humanitarian group must negotiate better terms than they have. They have to make sure that they have proper monitoring.
코엔 전 부차관보는 지원 물자를 전달할 때 인도주의 단체들이 적절한 분배를 검증할 수 있는 더 나은 요구 조건을 제시한다면 지원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 주민 수혜자는 목표했던 390만 명 가운데 66%인 250만 명이었으며 지금은 전체 27%인 3,2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독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교관들의 입국을 금지한 북한 당국의 조치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1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당국이 북한 내 외교 공관 직원들에게 여행 제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 사안에 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정부의 이런 입장은 북한이 평양의 외교 공관을 대상으로 취한 조치들이 외교관의 특권을 보장하는 외교 관계에 관한 비인 협약 위반이 아닌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독일 정부는 현재 평양 주재 유럽연합 국가들을 대표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지난 4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외교 공관을 통해 각국 외교 공관의 새로운 직원과 물품 구매를 위해 국경을 드나드는 외교단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통일거리를 포함한 평양의 호텔과 상점, 식당뿐 아니라 대동강 외교클럽에서의 외국인 서비스도 무기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경고한 안과 의사가 숨지고 당국의 무능한 대응을 비난한 시민 기자가 실종되면서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안과의사 리원양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세상에 알린 지 약 40일 만인 지난 7일 34세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불명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우한 중앙병원에 격리되어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중국 메신저 위챗을 통해 동료 의사들에게 처음 경고했습니다. 이후 지난 1월 초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는 이유로 중국 공안에 소환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함구하겠다는 훈계서를 제출한 뒤에 풀려났습니다. 안질 환자를 치료한 이후인 지난달 10일께부터 기침과 발열 등 폐렴 증상을 보였고 이후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숨졌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영상을 중국 동영상 플랫폼 리스핀에 게재했습니다. 아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한밤중에 우한경찰서에 불려갔다면서 중국 정부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 해명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우한에서 시민기자 자격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실태를 알리면서 마스크와 방호복, 의료품 공급 부족을 지적하던 또 다른 중국인 천수수도 6일부터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9일 경찰이 그를 강제 격리한 것을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나중에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의 친구를 인용해 그가 실종 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이 우려된다며 그의 신체적 안전에 대한 걱정을 나타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CNN, 더힐, 그리고 ABC 등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리원영의 죽음 이후에 중국 정부가 대중들의 비판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즈는 7일 중국 대중들이 온라인상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고 더힐도 같은 날 리원양의 죽음이 전례 없는 격렬한 항의를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진첸홍 우한대 교수는 7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가 1989년 태난먼 사태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대중들은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서 나는 표현의 자유를 원한다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글을 올리면서 당국의 은폐 관행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역사 국제문제 전문가인 그레그 브레진스키 교수는 10일 VOA에 리원양의 죽음이 현 상황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death of this doctor was a trigger, but the government made a clear effort to cover up the news.
중국 정부가 뉴스를 은폐하려는 분명한 노력으로 대중의 건강을 해쳤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대부분의 서양의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중들에게 정보를 알렸더라면 사망자와 감염자 수가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레진스키 교수는 바이러스 발병 은폐라는 한 사건으로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투명성의 문제는 중국 정부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북한은 자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없다고 주장할 뿐 의심 환자나 격리자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I think the risk of them not being transparent is quite high. I don't...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인도주의 보건센터의 코틀랜드 로빈슨 교수는 지난 6일 VOA에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투명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 정부와 의료체계를 믿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 지 4년이 지났습니다. 한국 내 개성공단 기업협회 등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 재가동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시 가자 금강산!
다시 가자 금강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열어내자!
개성공단 가동 중단 4년을 맞은 지난 10일 서울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을 마련한 개성공단 기업협회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측은 공단 재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고 기업인들이 공단에 들어가서 재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창복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입니다.
이 정부에게 권고합니다. 2020년 신년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선언했으니만큼 실천을 해내야 합니다. 이 실천 없는 선언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은 북한 역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 요구를 수용하고 공단 재가동 준비를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을 향해선 대북정책은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란다면 남북 간 협력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측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1월 기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섬유와 기계금속, 전기전자, 화학 등 모두 124개입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누적 생산액은 미화 31억 8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북측 근로자는 54,763명, 남측 근로자는 80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라 이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올해 들어 남북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의 10일 브리핑입니다.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재가동은 사실상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공단 재가동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심상민 교수는 11일 VOA에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1호는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또는 확대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를 포함한 남북한 경협사업이 여기에 포함되는 만큼 섣불리 재개를 시도했다간 안보리 결의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 교수는 다만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을 받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최근에 또 북한이 불법적으로 석탄 수출한 사실도 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또 수록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라든지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회의적인 그 분위기가 상당한 상황에서는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그런 사업의 제재 면제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이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드네요.
심상민 교수는 만약 미국이 안보리 제재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설득 작업을 벌이는 등 한국 정부를 적극 돕는다면 아예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 또한 지금 상황에선 쉬운 일이 아니라고 덜 인정하고 수용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VOA에 남북협력 추진에 있어 관건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독자성이라는 것은 남북협력이고 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로서 한국의 독자성, 자율성 강화라는 것은 결국은 남북협력인데 그 협력은 대북 제재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제재에 있어가지고 남북의 특수성을 미국이 수용하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관건은 미국입니다.
한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양 이사장은 11일 공단 재개 여건 마련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협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열린 개성공단 재개 촉구 대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며 북측이 제안하는 편한 일정에 개성공단에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영화 기생충이 세계 영화 산업의 본산인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작품상을 포함해 4관왕에 올랐습니다. 한국 음악인 K-POP뿐 아니라 이제는 한국영화 K-필름까지 세계 문화의 중심에 우뚝 서며 한국이 문화 콘텐츠 강국 대열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미국 최대 영화 축제인 아카데미 시상식 현장. 시상식의 백미인 최고상, 즉 작품상 수상작을 발표하는 순간 장르는 긴장감 넘치는 정막이 흐릅니다.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오스카상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었습니다. 이날 기생충은 작품상뿐 아니라 감독상과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수상하며 사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기생충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은 한국 영화 사상 최초 수상일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 역사상으로도 최초였습니다. 올해 92회를 맞은 아카데미 시상식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외국어 영화에 최고상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영화 기생충에는 이색적으로 북한 대외 선전 매체의 아나운서를 흉내낸 부분이 등장했는데 특히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이번 일가족 사기단의 동영상을 보시면서 그들의 악랄하고 저급한 도발에 대해서 경악과 분노를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은 시상식 직후 세계 최대 동영상 재생 사이트인 유튜브와 같은 재생 기술의 발달로 한국 영화 콘텐츠는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장벽이 많이 허물어져서 많이 모두가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미국뿐 아니라 지금 일본, 프랑스에 이어 일본과 또 영국에서도 되게 관객들의 반응이 이제 뜨겁게 이어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 특히나 오늘 이제 이런 좋은 일이 있음으로 해서 더더욱 그 장벽이 흔적도 없이 이제 사라지는 시점이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
한국 문화 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준 이번 오스카 수상에 앞선 한국 문화 열풍, 즉 한류의 시초는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방영된 드라마 겨울연가는 그해 일본으로 수출돼 일본에선 욘사마로 불리는 배우 배용준 씨에 대한 기록적인 팬덤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겨울연가 중 일부입니다.
그림자 나라에서 외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몰라.
누군가가 네 그림자를 기억해주면 되는 거야.
이 같은 흐름은 자연스럽게 음악 부문, 즉 K-POP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일본을 넘어 동남아시아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2012년에 등장한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한류의 영향력을 아시아권이 아닌 미국과 유럽 등 서구 문화권으로 확장시킨 일대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유튜브에서 전 세계 인구 77억 명의 약 40%에 달하는 30억 명 이상의 시청수를 기록했습니다. 강남스타일은 전 세계 문화 콘텐츠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2012년 신년맞이 행사에서도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당시 공연 중 일부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어 이 노래에 맞춰 말춤을 추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한국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BTS로 이어졌습니다. BTS는 지난 2018년 세계 음악 산업의 중심인 미국 대중음악 순위 빌보드 200차트에서 한국 최초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해당 앨범의 타이틀곡 Fake Love 중 일부입니다. BTS가 지난 한 해 전 세계에서 펼친 공연으로 얻은 수익은 5,270억, 달러로 환산하면 약 4억 4,400만 달러입니다. 이는 2018년 북한의 수출액인 2억 4,300만 달러보다 2억 달러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예술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하고 있는 장시온 씨는 최근 잇따른 한국 문화의 성공과 이에 따른 미국 사회의 반응을 직접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ll of my friends, Asian, white, black, they're all really celebrating this win right now. But I'm just glad that the rest of the world.
장 씨는 이번 기생충 수상에 대해 학교 내 백인과 흑인, 동양인 할 것 없이 모두 축하해주고 있다며 마침내 전 세계 사람들이 한류 문화가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해줘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 로스앤젤레스 대학교 연극, 영화 및 TV대학의 톰 누난 교수는 기생충 수상과 관련해 한국은 영화와 TV뿐만 아니라 음악과 패션의 세계에서 창의성과 혁신, 흥분의 온상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is known for being a hotbed of creativity, innovation, and excitement.
그러면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전 세계적인 팽창을 일으키는 문화라며 이제는 전 세계가 그것을 보고 축하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의 제1야당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영입해 오는 4월 총선에 지역구에 출마시킬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태 전 공사에 앞서 국회의원에 도전했던 한국 내 탈북민들은 한국인들이 누리는 자유와 인권을 북한 주민들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출마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은 10일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분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사람입니다. 태영호 공사입니다. 탈북민과 진정한 통일을 바라는 남북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또 우리 유권자 국민들은 높이 평가하리라고.
태 전 공사는 1,000만 이산가족의 소름, 2,500만 북한 동포 입장에서 대한민국 평화의 길을 제시하고 국제무대에서 당당하게 입장을 알릴 수 있는 인물이기에 영입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외무성 유럽국 부국장을 지낸 태용호 전 공사는 지난 2016년 가족과 함께 한국에 망명한 뒤 최근 민간단체를 설립해 북한의 변화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장은 태 전 공사가 지역구에 출마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고 자처했다며 서울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북민이 과거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나서 당선된 사례는 있지만 지역구 대표로 출마를 예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회령 출신의 탈북 인권운동가로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초대됐던 지성호 나우 대표를 영입했습니다. 지 대표는 회견에서 빨간색 하트 모양의 자유라고 쓰인 쿠션을 들고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당면으로서 똑같이 살아가면서 왜 힘들었던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웃는 것은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님이 그 자체로 자유를 선물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잘 지키고 좋은 것은 주변에 전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말입니다.
북한 고난의 행군 시절 열차에서 떨어져 왼쪽 팔과 다리를 잃은 뒤 탈북한 지 대표는 4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이 국회의원에 도전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탈북민들은 지난 2008년부터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회복, 통일의 일꾼이 되고 싶다며 국회의원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2000년 한국에 탈북한 탈북민 윤승길 씨는 2008년 18대 총선에 한나라당 비례대표 예비후보로 등록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윤 씨는 당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탈북민 최초의 선출직 공직 도전자로 소개되는 등 관심을 끌었지만 최종 후보로 뽑히지 못해 뜻을 접었습니다. 윤 씨는 당시 BOA에 앞으로 통일이 돼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정치가 제대로 도입되면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습득한 탈북자 출신 정치인들이 북한에서 많이 활동해야 하기에 출마했다고 말했었습니다. 탈북 여성 박사 1호로 미국 정부의 용기 있는 국제 여성상을 수상했던 이해란 자유통일문화원장도 2008년 18대 총선에서 소수 정당인 국민실향 안보단 비례대표로 나섰지만 역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원장은 당시 한국 매체들에 북한은 출신 성분이 나쁘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만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자유 북한에 대한 사명감으로 출마했다고 말했었습니다. 탈북민들의 첫 국회의원 도전은 실패했지만 2012년 19대 총선에선 1호 의원이 배출됐습니다. 김일성 대학 출신 경제학자로 1994년 한국에 망명해 국책기관인 통일교육원장을 지낸 조명철 박사가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처음 입성한 겁니다. 조 박사는 당시 당선 소감을 묻는 VOA에 북한의 올바른 변화와 이를 위한 한국 정치권의 통일된 목소리, 통일의 마중물인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선 1979년 북한군 병사로 민통선을 넘어 망명한 뒤 한국 내 탈북민 1호 박사가 된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이 신생정당이던 국민생각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안 소장은 당시 BOA에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며 최소한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2명은 나와야 북한 인권법 통과를 위해 사력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등 총 300석을 놓고 경합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한국의 입국한 탈북민은 지난해 말 현재 3만 3,523명. 한국 국회에 탈북민 출신 두 번째 국회의원이 탄생할지 주목됩니다. 뉴스 김영곤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동부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리사 김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리사 김씨의 네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기 설탕부터 해요. 설탕.
백설탕.
네, 설탕인데 이 검은 설탕으로 하면은 네. 자기 거 안 나와요. 딱 흰 설탕. 그러니까 흰 설탕은 잘 부풀게 하고 흑설탕은 미네랄 성분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조한게 해요. 그래서 성분이 달라요. 그래서 약으로 쓴다는 말이 맞아요.
봐도 흑설탕은 좀 무겁고 촉촉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에서 고급 제빵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제빵사 자격증 강사로도 수년간 일했던 리사 김 씨는 이렇게 집에서 자주 빵을 굽습니다. 리사 씨의 주방에는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빵과 과자를 구울 재료와 기구들이 곳곳에 진열됐습니다.
애 아빠가 다 사줬어요. 제가 뭐 원하잖아요, 이제. 내가 3단 케이크 할 때 이래로 한 거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얼른 가서 사주고, 얼른 가서 사주고, 너무 감사해요.
북한 빵과 식감도 다르고 빛깔도 다르다고 말하는 리사 김 씨.
밀가루 소다.
소다.
그 다음에 사카린.
사카린.
네, 설탕이 없으니까. 아. 그래도 맛있었어요. 이렇게 하얗지 않아요. 밀가루가. 왜 까만지 몰라. 그 중국에서 뭐 껍질 안 뺏긴 밀가루가 들어와서 그렇다나. 근데 진짜 구수하긴 구수해요. 네. 네 근데 빵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아요.
리사 씨는 언제나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마들린이라는 이름의 재과 반죽을 맞춰놓는데요. 손으로 재료를 섞어놨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그 이유를 재미나게 설명합니다.
그 애들이 이제 애들이라 그러시네. 밀가루랑 설탕이랑 이제 독립적으로 있다가 섞어놨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애들이 힘들어요. 빨리 만나가지고. 그래서 걔네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친해지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오븐에 들어가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예쁜 거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이렇게 배워줄 때. 빨리 이해되라고. 근데 그게 뭐냐면 섞는 것을 잘 못 섞었거나 그 다음에 또 섞을 때 뭐든 미흡한 것을 이제 그 30분 휴지로서 정화시킨다 그러나요? 안정화시키는 그런 단계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다 시험 문제 나와요. 30분 휴지, 15분 휴지. 빵은 15분이에요. 근데 쟤네는 30분. 그러니까 제 빵, 제과는. 아, 마들렌은 먹을 땐 빵 같은데 제과로 들어가요? 과자로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스트가 들어가야 빵이에요.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서 제과예요.
아, 발효를 시키면 빵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은 제과 제빵 강사 경력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리사 씨의 말대로 재료들이 서로 친해지는 동안 리사 씨는 제빵사가 된 진짜 이유를 꺼내놨습니다.
제빵은 우리 엄마 유언이에요. 우리 엄마가 빵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우리 엄마가 밀빵.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등산이나 원적 갈 때 아시죠? 등산 원적. 가을마다 그 학교에서 가요, 북한에. 그러면 엄마가 항상 밀가루 빵을 하시는데, 아, 노이니까 빵을 4개씩 주면 4, 4, 16, 16개 돼야 되잖아요? 근데 16개가 안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 두 개를 이렇게 잡수라고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아, 너희, 이렇게 쭉, 원적 가니까 이제 간식으로 빵을 하다 보면 항상 엄마는 빵이 없어요. 그러면 엄마가 빵 이렇게 뗄 때 그 붙은 그 요가리 있잖아요. 그걸 계속 긁어 잡수셨어요. 그거를. 그래서 나는 이 빵을 한 보치, 한 보치라는 게 큰 다야라예요. 큰 빵을 한 보치 해놓고 요원 없이 먹고 싶다라고 했어요.
여자로서 결코 쉽지 않을 일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시작했던 이유도 어머니를 다시 만나면 마음껏 잡숫게 해드리고 싶어 한국 정착 직후부터 제빵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겁니다.
통일이 멀지 않았으니까 지금 그때는 김대중 정부였어요. 그러니까 통일이 진짜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엄마 만나면 내가 빵 해줘야 되니까 빵 배워야지.
북한에 돌아가면 어머니를 위해 맛있는 빵을 구워드릴 마음으로 제빵사가 된 리사 김씨. 어머니는 그날을 기다리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리사 씨는 어머니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것이 살 길을 만들어줬다고 말합니다.
취미삼아 이렇게 만드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렇죠.
그리고 애 사람들한테 뭐 우리 탐 그 학부형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이렇게 좀 나눠주면 맛있다고 맛있다고.
너무 좋아하죠.
예, 뭐 그냥 우리 탐 어쩌면 제가 일하니까 봐주잖아 애를. 그냥 봐준다고 막 돈 주기보다도 이제 그런 거를 좀 선물로 쓰면 되게 좋아요.
이게 미국에 와서 이 기술을 써먹는 게 너무 행복해.
한국에서 탈북자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중학교 제빵 교실 강사 기회를 잃어버렸던 마음의 상처가 있던 리사 씨. 다시는 빵을 굽지 않으리라 결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재주를 닮은 리사 씨는 미국에서 제빵사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북한 사람을 아버지로 둔 제과점 사장과 인연이 닿았던 겁니다.
네가 한국에서 했던 걸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팔리기도 하고 안 팔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건 다 취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사장님 하는 데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나는 업그레이드 것만 하는 거죠. 그러다니까 약간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았죠. 왜 그러냐면 하는 거를 인계받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이제 하라 하니까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의 종류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파의 종류 했는데 잘 나가는 듯 하면 또 안 나가고 안 나가는 듯 하면 또 나가고 그러면 제가 이거 할까요? 이거 해! 하면 뭐예요? 재료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료를 샀는데 안 팔려.
미국에서 다시 제빵사로 일을 하려니 처음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사모님이 내 기술이 어떤가 보고 결정 짓겠다 이제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내가 만든 제품이 주르륵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이제 쭉 해서 했는데 모시고 하긴 하는데 이게 완전한 기술자의 그러니까 이게 고급 기술자. 왜 그러냐면 제가 막 계속 현장에만 있었다면 뭔가 팍팍팍팍 만들었겠죠. 근데 이제 현장에서 한 3, 4년 있다가 학교에 들어갔다가 집에서 좀 쉬었잖아요. 그러다가 미국에 와서 빵을 딱 지니까 서툴었었죠. 뭔가가 이렇게 보시기에. 그래서 13불로 하겠다. 괜찮다고. 이제 그랬죠. 이제 케이크 파트로 들어온 거죠.
아, 케이크 파트로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제가 5시간 일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6일 일했어요.
6일.
리사 씨는 미국에 온 2017년부터 1년 동안 버지니아 한인타운에 있는 한인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제빵사로 일했습니다. 리사 씨는 첫 번째 월급날을 기억합니다.
한국에서 5시간 일하고 이렇게 못 받지. 와, 미국에 입금이 진짜 비싸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 남편 여보 어떻게 하나 힘들어도 참고 일해야 돼. 참고 일해.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서 나올까봐 그러는가 봐. 그랬었나봐요. 근데 내가 이제 버티고 일하니까.
당시 남편은 한인교회의 목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풀타임 목사가 아니다 보니 새 식구를 돌보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리사 씨가 이렇게 남편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었고 그러는 동안 남편은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버지니아에서 메릴랜드로 이사하게 되는데요. 메릴랜드에서도 한인제과점에서 제빵사로 취직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무르익는 동안 맛있는 제과가 완성됐습니다. 리사 씨는 취재진에게 갓 구운 마들린을 한 접시 담아 내놓습니다.
자, 리사 김 선생님께서 만드신 맛있는 마들린을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삭바삭하고 설탕은 그렇게 넣는데 그렇게 안 달아요. 이게 빵이 여자들의 적이에요. 철치잖아요.
우리 남편은 앉은 자리에서 뭐 10개 정도는 그냥 잡아요. 우리 아들은 조그만데도 6개, 7개?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well to the New York Island. Yeah.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역사 속 오늘 1847년 2월 11일 미국의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오하이오주 밀란에서 태어납니다. 어렸을 적부터 호기심이 많았던 에디슨은 당시 일체의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일관된 교육에 반발해 그곳으로 인해 초등학교를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초등학교 교사였던 어머니 밑에서 교육을 받은 에디슨은 10살 때 지하실에 화학 실험실을 만들어 과학자로서의 재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웠던 에디슨은 12살 때 기차 안에서 신문과 과자를 팔며 틈틈이 실험을 했고 화물차 안에 실험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으로 에디슨은 인류의 최대 발명품 가운데 하나인 전등을 발명합니다. 에디슨은 평생 1300여 개 이상의 특허를 받아냈고 1874년 자동 발신기를 발명한 데 이어 축음기, 전화 송신기, 백열 전구, 축전지 등을 발명했습니다. 1990년 2월 11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넬슨 만델라가 27년 만에 석방됩니다. 만델라는 평화 시위와 무장투쟁을 지도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1962년부터 복역해왔습니다. 앞서 9일 전 드 클레르크 남아공화국 대통령은 만델라의 석방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만델라는 이듬해 7월 아프리카 민족회의 의장으로 선출되고 백인 정부와 협상을 벌여 350여 년에 걸친 남아공의 인종 분규를 종식시킵니다. 이 공로로 1993년 클레르크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1994년 만델라는 남아공 최초의 흑인 참여 자유총선거에 의해 구성된 다인종 의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하루 사망